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아, 지난주에 34항 지난주에 해설한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 흘리심으로 누가 죄에 대한 보상이나 속죄로서 할 수 있거나 하기를 원한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피를 수반했던 할례를 폐하셨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우리는 세례로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며 모든 다른 사람들과 거짓된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그에게 헌신하게 되는 그의 표와 상징을 가진다. 세례는 그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이바지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 내용을 해설했고 오늘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순수한 물로 세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다. 이로써 그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몸에 불결한 것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물이 세례받는 자 위에 뿌려질 때 그것이 그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 그 영혼의 내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세례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한다. 이것은 물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핏뿌림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는 우리가 바로 곧 마귀의 확정을 벗어나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홍해이다. 따라서 목사들이 그들 편에서 성례와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주님은 곧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는 모든 불결과 불의에서 우리의 영혼을 씻고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모든 위로로 채우고 그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에게 새 성품을 부여하고 옛 성품과 그의 모든 일을 제거한다. 네,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얻게 준다고 고백서는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순수한 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서가 밝힙니다. 독특한 것은 순수한 물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죠. 왜 순수한 물이라고 굳이 이런 표현을 했느냐. 세례 의식을 행하면서 물을 사용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물에 뭘 탔을까요? 독이요? 독을 타면 큰일 나죠. 물에 소금을 녹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뭔가를 독특하게 지어내는 걸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인간은 뭐든지 고안해내, 새로운 걸 고안해내고 뭔가 더 좋게 보이고 더 설득력 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유혹을 뿌리치질 못해요. 소금을 왜 녹여요? 그 밖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요단강 물을 직접 길러와서 그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캐톨릭이 행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바로 여기에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냥 순수한 물이면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면 세례 합당한 조건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례를 명령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례를 명령하셨다. 그래서 세례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의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만약에 세례를 거절한다. 아, 저는 세례 받기 싫습니다. 그 물 이렇게 뿌리고 헤어스타일 망가지고 옷 젖고 아, 저는 그런 거 생략하겠습니다. 세례를 거절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로써 그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수단,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표가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만약 불신자처럼 살고 세례를 받아놓고도 그냥 뭐 믿지 않은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불신처럼 살고 그 악한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그렇게 산다면 그 세례는 결코 그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 친단 말입니다. 나 세례받은 교인이야. 어쩌라고요? 요즘 이 말이 유행이 돼요. 어쩌라고요? 세례받았으면 세례받은 값을 해야죠. 세례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 세례의 의미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죠. 세례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세례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고백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로써 그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몸에 불결한 것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물이 세례받는 자 위에 뿌려질 때 그것이 그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 그 영혼의 내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자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다 그런 건 아니죠.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 몸이 더럽혀졌을 때 물로 씻음으로 깨끗해지듯이 세례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깨끗이 씻어졌다. 사함을 받게 됐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시키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뭐가 세례가? 세례 행위가. 마치 몸을 샤워를 해서 몸을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다. 라는 것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이게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가 주는 은혜와 감동이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세례 받을 때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죄가 이렇게 주의 보혈로 다 씻기워졌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런 감동으로 생애적인 감동으로 그 영혼에 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깊은 자기 인식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천 번은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자기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깊은 자기 인식.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일 괴롭고 고통스럽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 이제 회심하지 않은 분을 지켜보는 목회자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깊은 자기 인식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오지 말란 얘기냐 나 같은 사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얼마나 또 본인이 그걸 원하겠어요. 그리고 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깊은 자기 인식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게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거 자체를 전혀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요. 다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제 바른 복음을 들을 때이고 이 깊은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갖도록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가면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감동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회심의 생애적인 경험을 가진 자라야 세례, 성례, 이 세례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세례에 참여하게 될 때 잊을 길이 없는 죄사함의 그 기쁨과 감동을 맛보게 되고 나 같은 주인이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소속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히 열렬히 경외했던 청교도들이 그렇게 회심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죄사함의 감격을 세례를 통해서 이 저 평생에 단 한 번 이 세례를 또 받고 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감격을 이 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예수의 피로 내가 이렇게 씻기워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구나. 이런 은혜와 감동을 맛보려면 그래 회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영혼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회심의 중생한 증거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가 등을 떠밀어 가지고 자 교회 나오신 지 1년 되셨죠? 예, 이번에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등 떠밀어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없는 세례를 기계적인 세례를 받게 되고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없이 형식적인 의식을 이렇게 통과하는 마치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세례 행위가 갖는 중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고백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례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한다. 이것은 물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핏뿌림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는 우리가 바로 곧 마귀의 학정을 벗어나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홍해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에 참여하게만 하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이냐 풀빵 찍어내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고백서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야말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장악당한 채로 오늘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다가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 안에 왕노릇하던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침내 우리가 약속했던 가나안에 즉 구원에 입성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으로 건너가는 홍해 그것이 바로 고백서가 세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예외 없이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례 이퀄 죄사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부가 쫓아와가지고 갓난아기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서 빨리 유아 세례를 줘야 얘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거행을 한 거죠. 유아 성례를 한 거죠. 아이가 죽으면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미신적인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응급세례예요. 응급세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쫓아가서 또 세례 줍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고 죽어야 되니까 참 편하죠. 네. 그냥 물만 뿌려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을 뿐이죠. 루터파 교회도 아주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은혜가 동반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루터 교회의 세례는 개혁파 교회보다 로마 교회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개혁파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죄사함을 감격적인 유익을 얻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한 성도가 이 세례 받음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고 분명한 회심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례를 베풀므로 세례를 통한 그 한 영혼이 생애적인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성찬도 얘기하겠지만 세례도 이렇게 절대로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는 신자보다 불신자의 비율이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기이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론의 부재가 불러온 아주 불량한 결과물입니다. 이어서 구백서는 세례가 행해지는 목사의 행위 속에서 영적으로 실제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따라서 목사들이 그들 편에서 성례와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성례로 표시된 것, 곧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교회의 세례의식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개혁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의식문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인쳐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그 자녀와 상속자로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그와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은 이 성례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것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실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총회에 흠없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 즉 우리의 죄 씻음과 우리 삶의 매일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개혁교회는 이러한 세례 예식문을 읽어주면서 세례를 거행합니다. 세례를 집나는 목사들은 성례와 이 보여지는 것만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한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 행위, 이것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이같이 양자됨, 죄 씻음,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인치심을 그 세례자에게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신다. 목사는 행위만을 할 뿐이지만 그 행위를 할 때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한 이 속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인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세례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구백선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불결과 불의에서 우리의 영혼을 씻고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모든 위로로 채우고 그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에게 새 성품을 부여하고 옛 성품과 그의 모든 일을 제거한다. 이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의 영혼 안에서 세례를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 그를 새롭게 하고 그의 옛 성품들을 갈아내고 새로운 성품을 이식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세례받은 자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결과 불의에서 우리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위로로 채우신다.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대속하심과 구원하심과 자녀 삼아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어 확신케 하심으로 옛사람의 모든 죄악의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성품을 이식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구원은 없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다. 가짜다. 예수를 믿었으면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점진적으로라도 분명히 그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고 그의 믿음이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자기도 외부적으로도 그걸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암흑의 성도를 처음 봤을 땐 저분이 굉장히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쉬 넘어지고 흔들리고 교회도 잘안 나오시고 이랬던 분인데,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저분이 저렇게 성장하셨구나, 저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셨구나, 그걸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저렇게 변화시켜 가셨구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궤적이 있단 말이에요, 궤적.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어렵다.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세례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문제는 이전과 다른 것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때마다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비통해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응? 똑같이 세례받기 이전에도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았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전에는 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어도 그뭐 회개를 한다, 죄책감에 시달린다, 뭐그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과 가책과 고통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왜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짐승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회 기도가 있어요. 그 죄짓고 넘어진 자기를 부둥켜 안고, 예수여,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디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례받고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일삼아서 게으르고 나태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의 성품을 입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오후에도 드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노라. 어린아이, 어린아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린아이. 말하는 게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하는 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예? 이기적인,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조금만 나한테 불이익이 되고 조금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걸 못 참아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음과 성숙함의 차이란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을 이겨냅니다. 묵묵히. 아까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말씀들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모든 환경을,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다듬으실 것이다.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그의 삶의 1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다 하고 나서 교회, 신앙, 기도, 말씀이고, 성숙한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내 일, 가정의 일, 학교의 일, 직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차이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성숙함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모두 핑계와 변명 뒤에서 모든 경건한 의무와 훈련들을 기피하고 외면합니다. 언제나 뒤로 물러갈 생각만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입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은 이 일을 그의 영혼 안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옛 성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품을 계속해서 이식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린아이 같은 옛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 속에 자리 잡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에게 새 성품을 부여하고 옛 성품과 그의 모든 일을 제거한다. 제거한다. 고백서가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옛사람의 옷입도록 육신이 하자는 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육신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것이로 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다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가 살아요? 우리 영이 살아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것도 감당해야 되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은 영적인 것 같아요. 개혁교회 다니고 교리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 근데 삶을 딱 쪼개서 보면 여전히 육신대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선순위나 우리가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육신대로 산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 육신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독려하시는 겁니다. 자극하고 도전을 주고 깨닫게 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자들의 삶은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의 삶을 보았을 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 어떤 경건의 노력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의 영혼과 삶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발견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교회가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것일까요? 무늬만 세례를 받았을 뿐 그 모든 세례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도 믿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교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회중 여러분, 이 분명한 세례의 의미를 오늘도 벨직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배우셨으니 여러분의 회심을 위해서 더 간절히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 복된 세례의 감격을, 그 생애적인 기쁨과 감사를 맛보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영원히 소속되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미 그것을 받으신 분은 계속 이어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이들의 세례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주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 지난날의 여러분들의 세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같은 은혜가 내게 있었던가, 나에게 있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 다시 받을 수 없는 세례이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시 어쩌면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메마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오늘도 주님께 구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